안녕하세요. 세계일 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네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존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책으로는 제3장 크리스찬과 세속 현자의 대화라고 소제목이 잡혀져 있는 3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좁은 문을 향해서 다시 순례의 길을 시작하죠. 그런데 순례의 길을 다시 시작한 이 크리스찬에게 저쪽 들판 건너쪽에서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세속 현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스터 월들리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죠. 세속 현자 혹은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 다르면 다른 이름으로 좀 번역이 됐겠지만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철학과 인간의 본성의 근거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에서는 세속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속현자가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물어보죠. 그 첫 번째 물음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목해서 보면서 아니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사실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다 알고 있으면서 짐을 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려고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속현자가 뭐 들을 것도 없이 자기가 조언을 한답시고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죠. 우선 한시바삐 그 무거운 짐부터 벗어버리시오.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도 기쁜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충고가 짠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마음의 안정이라는 단어, 이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름도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려면 일단 그 짐부터 내려놓고 보자고 이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 그 짐을 벗을 수가 있나요? 벗을 수 있는 짐이면 자기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짐이면 벌써 벗었죠. 이게 자기 스스로 도저히 벗을 수 없는 짐이니까 지금 그것을 벗을 수 있다고 하는 좁은 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벗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속현자가 아니 도대체 누가 당신더러 이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가면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말해줬냐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사실은 전도자라는 양반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세속현자가 전도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순례자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전에도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냐고 그래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앞으로는 더 심한 고난을 받게 될 거고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건데 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굳이 이 길로 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계속 겁을 주면서 이 순례자가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순례자가 세속현자의 조언을 안 따르죠. 따를 수가 없죠. 순례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마음의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앞으로 내가 당하게 된다고 당신이 말하게 되는 그 고통이나 힘든 일들보다 나에게는 더 힘들어서 나는 이것만 벗을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갈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세속연자가 기가 막혀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무거운 짐을 처음으로 짊어지게 됐냐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하죠.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마음의 깊은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세속연자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나서 그런 식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들을 하는데, 그렇게 쓸데없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읽어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여다가 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그런 식으로 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굳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아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을 내가 알고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줘서 효과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내가 조언해주는 대로 가기만 하면 그 짐을 다 벗고 평안과 행복과 안전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번더 이제 꿀을 발라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제서야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면 나에게 그 비결을 제발 알려달라고 통사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세속 현자가 한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말하죠. 저기 도덕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 합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사분이 계신데, 그 신사분의 아들의 이름은 예의라고, 예의범절할 때 예의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찾아가면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이미 그곳에 가서 행복을 얻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가족들을 그리로 데려가서 함께 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지시를 따라서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크리스찬이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등에 짊어지고 있던 짐이 훨씬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언덕이 굉장히 높고 가파르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세속 현자가 말해준 대로 도덕이라는 마을로 이렇게 길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하죠. 그 후회하기 시작할 때 혜성처럼 다시 전도자가 크리스찬 앞에 짠하고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혼내죠. 혼내고, 세속 현자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정체를 가진 인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속 현자가 해주는 말을 솔깃하게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던 길에서 벗어난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옆길로 새지 말고 좁은 문을 향해서 곧장 가라고 격려를 해주면서 3장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이 책의 그 3장 안에는 전도자가 세속 현자, 도덕이라는 마을, 합법이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제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책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으시면 이 3장에서 존 번연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속현자는 누군지, 도덕이란 마을은 뭘 의미하는지, 합법이란 사람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책을 자세하게 읽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보면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좁은 문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마주보고 저쪽에서 세속현자가 다가오죠. 세속현자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그 무거운 짐 좀 제발 내려놔라 그거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크리스찬에게 세속현자가 두 번째로 충고해 주는 것은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라. 거기에 합법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벗겨줄 거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정말로 많다. 가족을 데리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결국에는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 도덕이란 마을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도덕이란 마을로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은 더욱더 무겁게 느껴져서 결국은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할 때 전도자가 짠 나타나서 세속현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도덕이란 마을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곳인지, 합법이란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혼을 내주고 다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좁은 문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면서 3장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 3장을 통해서 존 번연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3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좁은 문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방해자, 방해꾼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순례자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한 세 가지가 있었죠. 마을에서 쫓아온 고집과 온순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절망의 늪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 등장하는 이 새로운 방해꾼, 세속현자라는 것은 앞에서 등장했던 그 세 가지 방해꾼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강력한 적극적인 방해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집과 온순은 순례자를 뒤쫓아왔죠. 붙들어서 동네로 데려가려고 뒤쫓아왔는데 방해꾼이긴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방해꾼은 아닙니다. 막 고집이 돌아가자고 막 매달리긴 했지만 크리스찬이 좀 설명을 하니까 안 듣고 그냥 포기하고 금방 돌아가 버리잖아요. 온순은 방해꾼이긴 하지만 귀가 가벼워서 크리스찬이 말하면 또 솔깃해가지고 또 따라오다가 힘들어서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이고 무서운 방해꾼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은 어떻습니까? 절망의 늪은 방해꾼이긴 하지만, 방해물이긴 하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순례자의 발걸음을 따라서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면 이쪽에 가서 있고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저쪽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인데 안 빠져도 되는 것인데 순례자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푹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고 치명적인 방해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등장하는 이 세속현자라는 방해꾼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치명적인 방해꾼입니다. 한번 보세요. 순례자에게 오자마자 짐부터 벗으라고 막 재촉하잖아요. 짐부터 벗으라고 막 재촉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짐 지고 좁은 문으로 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막 겁을 엄청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슬그머니 딴 길로 빼려고 하죠. 도덕이란 마을 가면 정말 좋다고, 거기 가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좁은 문까지 갈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제 꼬시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름이 세속 현자겠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순례자에게 이런 아주 치명적인 방해꾼이 등장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일조차 하지 못하도록 순례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영적으로 좀 각성해서 죽음의 문제, 또 죄의 문제, 또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추구하다가 다시 미끄러져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교회에 남아있지만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것은, 그러다가 죽음의 문턱을 죄를 가지고 넘어가는 그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있고, 온순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있고, 절망의 늪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세속 현자라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매력적인 유혹자 혹은 도전자를 만나서 거기에 이제 무너져버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한 사람에게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매력적인 방해자, 방해꾼이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세속 현자가 나타난 시점이 절망의 늪에서 크리스찬이 빠져나와 가지고 순례길을 다시 시작하자마자 짠하고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인정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유를 주지 않고 약한 도전부터 공급을 해가지고 무너지면 좋은데 안 무너지면 계속해서 더 강한 방해꾼, 방해자들을 보내서 좁은 문에 절대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단의 영적인 방해 역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이게 좀 각성된다 싶으면 절대로 주변에서 마음을 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아, 정말 좋은 변화가 더 일어날 거야. 이렇게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만큼 그것을 다 허사로 돌릴 만한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방해 세력이 아주 교묘하고 집요하고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변에서 그 사람의 참된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를 더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치명적인 유혹자의 손에서 자기가 구원할 백성을 넉넉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 그럼 이 세속 현자가 도대체 누구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을 다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무서운 유혹자, 세속 현자는 누구냐? 이제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이 책에 보면 전도자가 세속 현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세속 현자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의 교훈이나 이 세상의 신념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도덕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세속 교훈이나 세상의 신념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를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좋아하고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 번연이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설명한 세속 현자에 대한 이 설명의 기초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세속 현자에 해당되는 그 후보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을 좀 내려놓으라고 말을 해주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자기 지혜로 이렇게 잘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죠. 생각이 깊고 인생관이 있고 철학이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고 그리고 성경을 꽤 알고 있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복음을 믿고 그것을 소중하게 붙들고 있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그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져와서 그것을 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마음에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느끼는 율법적인 신앙 아니면 도덕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순례자를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일단 그 마음의 짐부터 내려놔야 된다고. 그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요. 세 번째 사람은 설교자입니다. 목회자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목회자들 중에 오늘 이 세속 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속 현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리려면 일단 그렇게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부터 일단 내려놔야 한다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씨름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은혜와 평강과 기쁨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던 것이 세속 현자의 첫 번째 특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벗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속의 역사가 아니라 도덕과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라고 강조하는 거였거든요. 율법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설교자들, 이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 이런 설교자들, 이런 목회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기쁨을 강조하는 설교자들, 행복을 강조하는 설교자들, 평안을 강조하는 설교자들,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거북하게 만들지 않고, 죄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다가오는 진노 때문에 세상의 임박한 멸망 때문에 걱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설교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세속 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세 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치명적이고 누가 가장 멋져 보이고 누가 가장 무서운 방해꾼일까요? 사실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현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인생의 나름대로 개똥 철학 같은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생은 이런 거다, 행복은 이런 거다,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만 다녀도 이제 그런 방해꾼들, 그런 유혹자들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쉽게.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속 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여서 친교하는 모임을 할때이 세속 현자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각성된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악함 때문에 막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십자가를 더 알고 싶다고 한다든지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막 콧방귀를 끼면서 아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쉬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라고 나도 다 해봤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 짐을 그냥 내려놓는 거라고 그냥 내려놓는 거라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 억지로 막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막이 장광설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막 자기가 그런 거다 경험해 봤는데 안다고 막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교인들을 이제 주변에 많이 만나게 되면 힘들죠.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은 힘든데 그래도 뭐 그분들하고 많이 교제를 안 하고 좀 피해 다니면 사실은 그분들을 피해 다닐 수 있죠. 그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죠. 그분들이 매 주일마다 만나면 막 우리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설교자가 세속 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심각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꼼짝없이 30분, 40분, 50분 앉아가지고 그 설교자가 철저한 논리로 준비해온 그 내용을 내가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되니까요. 아니면 그 설교자가 뭐 수요예배 설교를 한다든지, 뭐 토요 새벽 설교를 한다든지, 금요 철야 설교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 더 치명적인 재앙이 되겠죠. 왜냐면 더 자주 듣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세 번째 후보에 해당하는 이 설교자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세속 현자인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현자에 불과한 이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고, 굉장히 경륜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말도 잘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는, 당장은 우리를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으로 훌륭하게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가장 무서운 세속 현자, 가장 무서운 우리 영혼의 구원의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설교자를 택하여 어느 지역 교회를 출석하느냐, 혹은 요즘 같이 문명의 이기가 발달해서 세계 어느 지역에 있는 설교자의 설교라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설교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내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이제 교우들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아니면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희한하게 유튜브에서는 아주 스타가 되어 있는 그런 설교자들의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을 알게 될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좋은 설교자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 교우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고 들어보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모셔다가 얼굴을 좀 보면서 그 설교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주 지역에 있는 좋은 설교자들을 항상 좀 탐색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분들을 좀 모시려고 그렇게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막 돌아다니고 인기가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추천하는 그 설교자들 중에 사실은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지만 세속 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따르고 막 그러니까 대놓고 좀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그렇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정말로 이르고 싶은 사람들,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정말로 이르렀지만 그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속 현자와 같은 설교자들을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아무리 듣기 좋다고 해도,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채 이상한 신앙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 그냥 고착화 되어 버리고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또한 기형적인 신앙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속 현자,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교회 밖에 있는 세속 현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세속 현자들, 그리고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 있는 세속 현자들을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있고 힘이 있고 우리를 굉장히 위하는 척 하기 때문에 듣다 보면 여기 크리스찬처럼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장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살펴볼 핵심 메시지는 세속현자가 크리스찬의 순례길을 방해하려고 했을 때 사용했던 두 가지 무기가 하나는 그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무조건 내려놓으라고,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것이고 또한 가지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내려놓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서 합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도덕이라는 마을로, 좁은 문이 아닌 도덕이라는 마을로 이 사람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적으로 각성이 된 사람이죠.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의 멸망과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정신이 버뜩 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게 되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귀와 사단은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벌이는데, 심지어는 교회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설교자들을 오염시키고 타락시켜서 여기 3장에 나오는 세속 현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메시지를 토해내도록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좁은 문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도덕이라는 동네, 율법이라는 동네로 빼돌리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좀 각성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갈등을 잊어버리도록, 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그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세속 현자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속 현자와 같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씨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교하지 않는 거고, 혹시 어떤 사람이 그런 갈등을 어디서 이렇게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과 이렇게 재밌는 행사들로 바쁘게 돌려버리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이 안 통하면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 율법을 지키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엉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닫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며 회개의 삶을 평생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얻는 과정에서 회개를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깊이 알아가면서 더 깊고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끊임없는 회개의 삶으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축은 그 죄로부터 나를 정말로 구원해주고 그 죄의 능력과 그 죄의 존재와 그 죄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을 가지고 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처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서 붙잡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속 현자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설교자들, 교회 안에 있는 좀 신앙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그 몇몇 신자들이 이 두 가지 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목사나 설교자들 혹은 그런 교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생활, 그 교회 가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행사도 많고,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무슨 집회, 무슨 훈련, 백화점처럼 얼마나 많은지, 그냥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면서 아주 막 신바람이 나는 그런 교회, 종교 생활에 푹 취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고 뭐 이런 교회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설교자들을 정말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해요. 뭐 많은 거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감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통렬하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일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설교자들,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다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막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정말 진지하게 가르치고, 이제 이러는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리스도께 갈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그냥 지키면 되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번 주에 배운 말씀 순종하고, 지난주에 배운 말씀 또 순종하고, 다음 주에 배운 말씀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단편적인 말씀을 그때그때 순종하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이일 또한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 세속연자가 도덕이라는 동네로 크리스찬을 보냈는데, 이 일이 현실 속에서 꼭막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만 설교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단편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매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가르치고 순종하라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말로 나아가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그런 일로 사실은 더 많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설교, 교회의 모든 사역,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훈련, 이런 것들, 종교 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세련된 종교인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좁은 문을 설령 통과했다 하더라도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그런 길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기웃거리지 말아야 되고,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고,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고 사람들이 적게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속 현자에 해당하는 현대의 설교자들, 목회자들,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존 C. 라일이 말한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런 설교자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회들에서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 현자와 같은 설교자 밑에 앉아가지고 아,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고 뭐 그러니까 아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 그런 교회 아래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크리스찬 보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분명하게 각성됐어도 결국은 무너지고 속아서 도덕이란 마을로 가다가 큰 고생을 하잖아요. 나중에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우리의 시간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은 책망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3장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속 현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라고 크리스찬에게 설명하면서 그 동네에 가면 이미 많은 사람들, 당신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로 와 가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다고 당신도 그리로 가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웬걸요? 이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도덕이란 마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그리고 이미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은 더 무거워져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세속 현자가 말한 것처럼 크리스찬하고 비슷한 상태에 있다가 도덕이란 마을에 끝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합법을 만나 가지고 합법이란 사람이 들려주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 크리스찬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대로 영적으로 각성돼 있는 사람은 설령 세속 현자를 만나가지고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속아 넘어가지고 도덕이란 마을로 가려고 이제 애를 쓰더라도 못한다는 거죠. 가다 보면 크리스찬이 경험했던 이 두려움과 실망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의 무게와 자기의 비참함의 깊이를 이미 고통스러울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덕,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것을 더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나는 정말로 더 나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더 힘들어하면서 어디에 참된 구원이 있나? 도덕 혹은 율법 말고 어디엔가 참된 구원이 나에게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각성되지 않은 사람들, 그냥 사람의 양심이 이런저런 일로 찔림을 받고 가책을 느끼는 그 정도의 상태로 아, 죄사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나도 뭐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가볍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나도 할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왜냐면 마음의 그 무거운 짐도 없고 자기가 이미 죄인이고 자기가 부패한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각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 이거 아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거 할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세속 현자가 할수 있어 하면 돼 이렇게도 단편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얼씨구나 하고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좀 해보고, 아, 나는 그래도 저 교회 안에 저 못된 짓 하는 저 사람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는 뿌듯하게 나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야 이런 이제 행복감을 은밀하게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요. 이 사람은 결국은 세속 현자를 만나게 되면 세속 현자가 말해주는 대로 그냥 도덕과 율법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 아예 자리를 깔고 집을 짓고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현자를 아 내가 세속 현자를 주의해야 된대. 아 내가 주의하자 앞으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산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각성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3장에서도 한번더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각성되어서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내가 정확하게 깊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의 삶을 진실하게 살고 꾸준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더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돼.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는 자리까지 정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영적인 각성을 충분하게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예배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도 뭐남 얘기 같고, 나는 다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의 이제 상태가 되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이 제 10년 가운데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각성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10년 가운데 일어나면 다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종교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해봐야, 잘 되어봐야 아주 무서운 종교 집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유대인들 종교 집단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에 십자가 걸어놓고 목걸이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발로 짓밟고 침 뱉는 그런 무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영적인 각성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세속 현자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느 때보다 세속 현자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교회의 교인들을 다수로 구성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현실 속에 다시 한번 전도자들, 진정한 전도자들을 교회 강단에 세워주셔서 길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